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 미북 대화의 진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비건 대표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적대를 끝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그 같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늘 유엔사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유엔군 사령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당국의 전문성과 협력이 이번 비무장어 조치와 확인 작업을 통해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내 경계대책 감소를 검증한 것은 앞으로의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유엔사는 남북 3자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군사합의서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승객과 승무원 189명이 탑승한 국내선 여객기가 자카르타에서 이륙한 직후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의 스토퍼 프루어 누그로우 대변인은 수색구조 함정들이 건진 항공기 동체 파편과 탑승객들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와 책, 가방 등 잔해들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누그로우 대변인은 사고 여객기 탑승객 가운데 어린이 한 명과 유아 두 명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정보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터 24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의 JT610편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20분 자카르타를 이륙해 1시간 뒤인 7시 20분에 방카섬 팡칼피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어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시민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추모식에서 관용과 단결,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랍비 조너선 펄먼은 어제 일어난 일은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우리를 파괴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랍비 제프리 마이어스는 피츠버그에서 증오의 말들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6살의 총격용의자 로버트 바우어스는 오늘 연방판사 앞에서 첫 심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바우어스에게는 증오범죄 등 29개 연방범죄 혐의가 적용됐고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에게 폭발 장비가 포함된 13개의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저 세이역이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로 올해 56살의 세이약은 지난 26일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된 곳에서 멀지 않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연방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심리 이후 이번 사건은 뉴욕의 연방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이약은 5가지 연방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인 자이르 보우소나르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시민들의 권리와 발언의 자유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보우소나르 후보는 어제 실시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55%의 득표로 45% 득표에 그친 노동자당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육군 대위 출신의 보우소나르 당선인은 극우 성향의 수사와 공약, 거침없는 성격으로 트로피컬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우소나로 당선인은 자신을 기성체제 부정적인 외부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 선거 지원 유세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기는 현장을 포착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초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주도권이 약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지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만약 핵 협상이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친 말이 오가고 전쟁으로 치닫던 상황보단 지금이 낫다는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we're doing great there now. No more rockets, right? I say all the time. No more rockets, no more missiles, no more nuclear testing. We got our hostages back.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미 일리노이주 머피스보로에서 행한 선거 유세 연설에서 더 이상의 로켓이나 미사일, 핵실험은 없으며 인질들이 돌아오고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의 유해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느낌도 좋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성과들로 볼 때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며 협상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y've been working on this for 70 years. I've been doing it for 4 months. And the rhetoric was very tough, remember? Very, very tough.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70년간 이어졌지만 자신은 이 문제를 다룬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한 수사가 매우 강경했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를 끔찍하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수사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까지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And that was going to be a potential nuclear catastrophe. Well, I can't know. I mean, look, who knows in life, right? I'm not going to say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전쟁은 잠재적인 핵재앙이 될 것이었다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지만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말할 수 있는 건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양쪽 모두 좋은 상태이며 또 행복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협상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old my people I couldn't care how lo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nuclear testing, moving mountains over a little bit, that's the kind of testing.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사람들에게 무기 실험이 없고 산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핵 실험이 없는 한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킨 뒤 더 이상의 강경한 수사가 오고 가지 않는 등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인명 손실이 예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면서 만약 전쟁을 했다면 이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전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면 결국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일각의 비난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에게도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며 지리적으로 매우 훌륭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기는 현장을 포착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26일 트위터를 통해 유엔 제재를 위반한 대북 불법 선박간 환적 현장을 포착한 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 리젠토와 북한 유조선 금은산 3호가 바다 한가운데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부분 확대를 통해 두 선박이 환적을 위한 호수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동중국해에서 파나마 선적인 샹유안 바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백마호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샹유안 바호의 선박명이 페인트로 일부 지워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선박에 백마 대신 포마라는 가짜 선박명이 적혀져 있고 선미에 적혀있던 백마라는 선박명 일부가 페인트로 가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지난 6월 2일 동중국해에서 샹유안 바호가 북한 선박 명류 1호와 환적을 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환적을 위해 두 선박들이 호수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6일 샹유안 바오호와 류 리젠토 등 파나마 선적의 선박 두 척과 북한 선박 금은산 3호를 새로운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샹유안 바오호와 류 리젠토는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실제로 이들 선박을 소유한 회사는 타이완 회사들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선적 국가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 밖에 제재 대상 선박의 자산은 동결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모든 정제유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우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6일 선박 세 척을 제재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관여한 선박 세 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선박 세 척을 제재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도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지난 16일 선박 세 척을 제재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제재 명단에 오른 샹유안 바오호와 뉴 리젠트호, 금운산 3호가 유엔이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넘겨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제재위원회가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입항 금지와 선적 등록 취소를 위해 선박에 제재를 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운송 활동이 계속되는 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물품과 품목에 대한 선박 간 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선적의 금운산 3호와 파나마 선적의 샹유안 바오호, 뉴 리젠토호를 제재 목록에 추가하면서 이들 선박들의 선박 간 환적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북제재위원회는 샹유안 바오호가 지난 5월 18일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인 백마호에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고 6월 2일에는 북한의 또 다른 유조선인 명류 1호와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뉴 리젠토호는 지난 6월 7일 금운산 3호와 같은 방식으로 유류를 거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샹유안 바오호와 뉴 리젠토호는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실제로는 타이완 회사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최근 캐나다와 프랑스, 일본, 영국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관찰하고 감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사실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은 특별히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유류 거래를 탐지하고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와 함께 이런 다국적 협조 체계의 결과물인 사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항공기와 수상함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수입은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크게 넘긴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개인과 기관을 막아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모든 개인과 기관, 선박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파괴적이고 해로운 사이버 활동을 벌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도발적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활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VOA에 북한은 파괴적이고 유해한 사이버 활동 양상을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돼가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북한 정권에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무부와 법무부는 지난 9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로 북한 정부와 연계된 개인과 기업에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간 정보 분석 회사인 레코디드 퓨처는 25일 북한이 가상화폐 사기와 가짜 디지털 화폐 투자를 이용해 정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9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 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과 그가 소속된 조선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또 같은 날 박진혁을 소니 영화사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재무부와 법무부 조치와 관련해 VOA에 북한은 제재의 영향을 체감하면서 사이버 작전을 포함한 국가 지원 범죄 행위에 더욱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동의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대북 제재 이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 미국과 그 시기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으로 대북 전략 팀을 구성하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대북 제재를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로 꼽았습니다.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is coordinating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steps.
세이모 전 조정관은 2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수 있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공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청와대가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재개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과 한국은 남북 경협을 위해 제재가 완화되려면 북한이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하는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는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때로 이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I've heard complaints from the American side, and I'm sure that South Koreans have their own complaints about lack of prior consultation.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며 한국 역시 사전 협의가 부족한 데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무엇을 하려는지 서로 그 의도를 동맹국에 알릴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입니다.
You know, my recommendation is that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establish a Korean strategy group. At the Blue House and White House level, I would dedicate some strategies.
미한 동맹의 전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영구적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한국 청와대와 백악관의 대북 전략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매일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정보를 교환하는 관련 전담 그룹을 설치할 경우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해 대북 조치가 어긋나고 양국 협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과 한국이 같은 속도를 낼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장벽을 제거할수록 훨씬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지만 미북 관계는 더욱 오랫동안 불신과 적대적인 역사를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y believe there are fewer barriers to making rapid progress. And obviously US DPRK relations have a much
게다가 미북 관계 개선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핵 문제 진전 여부에 모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남북 관계의 개선과 미북 관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나아가는 데 있어 속도를 모두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남북과 미북이 각각 움직이는 속도는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궁극적 목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correct that the speed at which different pairs can move is naturally different.
피츠패트릭 차관보는 동맹 간 서로의 한계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은 유엔 안보리와 미 행정부의 근본적 정책에 위배되는 제재 완화를 북한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다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효율적 전환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합참이 26일 미 국방부에서 3국 의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합참은 이날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 그리고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 통합망료장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 그리고 제리 마르티네즈 주일미군 사령관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역내 우발 사태에 대비한 준비태세 보장을 위한 다자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미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덤포드 합참의장은 유사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안보 사안을 제기하고 다자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25일에는 미 국방부 청사에서 미한 양국 합참이 제43차 미한 군사위원회 MCM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미 합참에 따르면 덤포드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최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과 동맹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주도의 미한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 주도의 미래동맹사령부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미한 군사동맹의 강력함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 개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덤포드 합참의장은 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공약과 확대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재차 강조하고 미국은 군 역량을 총동원해 한반도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덤포드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양국 간 상호 운용성과 통합을 최적화함으로써 동맹의 군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 공유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공동 개발한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시험이 모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이 요격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이 신형 이지스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요격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해군이 태평양 하와이 해역에서 SM-3 블록 2A를 발사해 시험용 모의 미사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험은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된 시험 탄도 미사일을 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구축함 USS 존핀이 탐지한 뒤 블록 2A를 이용해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샘 그리브 미사일 방어청 청장은 이번 요격 시험을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하며 SM-3 블록 2A 개발의 주요 이정표였다고 밝혔습니다. SM-3 블록 2A는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군이 실시한 블록 2A 요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번 시험을 포함해 블록 2A 요격 실험을 모두 4차례 실시해 2번 성공했습니다. 첫 시험인 2017년 2월 실험은 성공했지만 2017년 6월과 올해 1월 요격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점화 장비 일부 부분의 제작 결함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는 부품 교환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록 2A는 미일 양국이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SM-3 블록 1A를 개량해 개발한 신형 요격 미사일입니다. 블록 2A의 요격 고도는 1000km 이상으로 300km인 블록 1A보다 3배나 높고 명중률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일본의 SM-3 블록 2A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 CNN 방송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매각 이후 동맹국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 능력을 제공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약속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채택한 방위 백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 2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사일 방어청의 마크 라이트 공보 담당 부국장은 26일 이번 요격 실험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차원이냐는 VOA의 질문에 모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issile Defense Agency does not concentrate on any one nation or a small group or of nations. They counter threats.
한 국가나 일부 단체가 아닌 미국과 동맹국, 해외에 주둔 미군 등에 대한 모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사일 방어청은 그런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도에 블록 2A를 도입해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잠수함들이 최근까지 잠수함 기지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북극성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많은 병사들에 둘러싸인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신포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마양도는 섬 전체가 거대한 잠수함 기지입니다. BOA가 구글 어스를 통해 마양도를 살펴본 결과 북한 잠수함 여러 척이 기동 흔적을 보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지난 8월 27일 프랑스 국립연구원과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마양도의 한 지점에 75에서 76m 길이의 잠수함 두 척과 30에서 32m급 잠수함 두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 중 30m 길이대의 잠수함 두 척은 지난 6월 1일과 7월 25일 촬영된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사진에선 볼 수 없던 것들입니다. 아울러 6월 1일 마양도의 중심지역 부두에 약 76m 길이의 잠수함 두 척과 30m 두 척, 10에서 20m 사이로 추정되는 반잠수정 두 척이 보이지만 7월 25일엔 이 중 75m 길이의 잠수함 한 척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해상에서 75m 길이의 잠수함이 기동 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잠수함의 수리 장소로 추정되는 한 지점의 경우 7월 25일 뒷날개 부분까지 물 밖으로 나온 세 척의 잠수함이 있고 그 주변으로도 76m와 30m 길이의 잠수함이 네 척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7일자 위성사진에는 이 중 세 척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점에 기존에 없던 76m짜리 잠수함이 등장해 있습니다. 이 섬의 다른 장소에서도 잠수함의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섬 곳곳에 정박한 잠수함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양도 전체로 볼 때 잠수함은 많을 때 30척가량, 적을 땐 20척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사실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랩스에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다만 화질이 떨어져 2, 3일 간격으로 특정 지점에 잠수함이 있었다는 흔적 정도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이 주시해온 북한 잠수함 동향은 마양도가 아닌 신포시의 한 부두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신포의 부두에는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는 65m급 잠수함만이 정박돼 있을 뿐 실제 더 많은 숫자의 잠수함은 마양도 쪽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하거나 기동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2016년과 2017년 신포보다는 마양도에서의 잠수함 움직임이 구글 어스를 통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마양도에서 잠수함이 기동을 한 흔적이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잠수함들이 아마도 기동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성사진에는 1950년에서 60년대 러시아가 개발한 매우 오래된 잠수함도 포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7월 25일 포착된 잠수함의 경우 배가 지나갈 때 나타나는 항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매우 느리게 기동을 하거나 다른 배가 부두로 이동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에 포착된 잠수함 대부분은 로미오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 Romeo is also a very noisy submarine. At Hawaii, for example, we'd probably see them before they.
그러면서 로미오급 잠수함은 디젤을 이용해 소음이 심하고 건조된 지도 오래돼 SLBM을 발사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하와이에 근접하기도 전에 미국에게 발각되는 잠수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돌 교수는 일반적으로 잠수함들은 여름에 기동 훈련을 한다며 위성사진이 찍힌 시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위성사진에선 SLBM인 북극성 1호 발사가 가능한 신포급은 보이지 않는다고 백톨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양도 내 군부대 연병장으로 보이는 지점에서는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주변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사진에서 확인되는 해당 물체는 길이가 10m 내외, 직경 약 1.5m로 나타났는데 한센 연구원은 길이와 두께를 고려할 때 북한의 SLBM인 북극성 1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발사가 가능한 북극성 1호가 아닌 기술자들의 시험 모델 혹은 모형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북극성 1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전 현직 의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주도권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벤카딤 상원 외교위원은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다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re is perhaps more leeway Republicans will give a Republican president than the Democrats will give, so there could be some nuance to.
카딘 의원은 최근 VOA에 공화당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북한과의 관여에도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 자체에 관한 의회의 시각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eign policy, we generally is not partisan in Congres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re have been, but I think in regards to North Korea, I don't think there's a.
의회는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에서만큼은 초당적이고 특히 북한의 경우 양당 간 의견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의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our pressure no matter who's in.
톰 렌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행동을 취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really is Trump, and the question is,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re could be changes that will make it. More difficult or more awkward for him.
민주당이 우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거나 곤란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별 준비 없이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적 반응을 상기시키며 비핵화 관련 목표와 전망에 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the Democrats do well, if they, for example, tak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it looks unlikely that they would take the Senate, but continue to have influence in the Senate, that there's going to be more difficulty for Trump sort of going ahead.
버지니아주에서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게리 코널리 하원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이자 의회 내 지안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널리 의원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1994년, 2005년, 2012년 이미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이는 각각 2002년과 2009년, 2012년 약속을 어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김정은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제는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애정을 표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실체보다 보여주기에 급급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 역할 변화도 주목됩니다. 킹 전 특사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 외교위의 감독 역할은 그동안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one thing that could change is that committees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have an oversight responsibility.
외교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를 청문회에 초청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사안을 대중에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의 어두운 부분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상원 고유의 권한인 비준 문제는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으로 간주될 만큼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원 비준 표결에 붙여진 조약은 단 몇 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비준 동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든 북한 관련 조약이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떤 식으로든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의회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코널리 하원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강제 수용소에 10만 명 이상을 불법 감금하고 최근에는 미국인 오토원비어를 살해하는 등 지독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의회는 한반도 안보와 인권이 사진 촬영과 고안돼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처럼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re'll be greater focus on human rights. I think human rights tends to be a bipartisan issue. It's one that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agree on. For example,
올 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은 만장일치 그리고 하원은 반대 투표를 제외하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듯이 의회는 인권 문제에서만큼은 초당적이지만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법 이행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민주당이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지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영긴 공화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북한과에 대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he North policy, North Korea policy to also address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 that's taking place. Religious freedom that is being pressured. This is something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과거와 달리 의회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는 올해 은퇴를 선언한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대북 정책은 그동안 의회에서 초당적 방식으로 다뤄졌고 로이스 위원장도 지난 6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초당적 움직임을 이끄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No,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especially North Korea policy, and as someone who's worked long time with Congressman Edwards, this is an issue that's been worked on.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화 민주 양당의 동일한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절 때면 주민들에게 나눠주던 술과 과자 같은 특별 공급이 사라지는가 하면 기름값이 오르고 외화벌이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정은 동지는 세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그날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에 대해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그러자 중국도 마침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12월 채택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유관 꼭지를 잠그자 평양의 기름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만 하더라도 평양 시내 연유 판매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6천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에는 2만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자 평양에는 문을 닫은 연유 판매소가 생겼으며 화물을 지방에 보낼 수 없어 장마당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환적이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기름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기름을 밀수하는 겁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해상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난 8개월간 80만 배럴 이상의 기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환적으로 석유가 들어오자 북한의 기름값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북한 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올 10월 22일 현재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14,000원 선입니다. 1월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졌지만 지난해 봄보다는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상환적으로 몰래 기름을 들여와도 북한의 휘발유, 디젤유 같은 정제유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모자라긴 모자랄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한 물량도 있고 밀수를 통해서 공급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시장에 풀린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이전 제재 이전의 물량까지 회복된 정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북한의 석유 제품 수요는 한 500만 배를 된다고 본 거예요.
대북 제재 효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북한의 광물 수출입니다. 북한은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 비중이 큽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돔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을 못해 돈이 들어오지 않는 데다 상당수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사정에 밝은 일본의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입니다.
그쪽에 사업을 하는 그 외국인, 중국 비즈니스맨의 이야기 들어보면 역시 힘들다. 광산업은 역시 힘들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수출을 못하고 있고 게다가 역시 나름대로 그 사람을 그 고용이나 그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탄광 운영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던 북한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특히 그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북중 인가공과 섬유 합작 공장들도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중국 단둥과 훈춘에 있는 섬유단지에 일하면서 외화를 벌었는데 제재가 강화되면서 보따리를 싸서 귀국했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통일연구원 정은희 박사입니다.
네, 특히 인가공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타격이 크냐면 상당히 그 고용 창출 면에서는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근데 이게 인가공이 막혀버리면 그만큼 그 분야에 일했던 사람들이 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철수를 한 곳도 있지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북한의 외화 사정은 한층 빡빡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섬유 인가공, 그리고 해외 노동자 송금 등 대여섯 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출길이 막혔으며 연간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입은 37.8억 달러였으나 수출은 28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37%나 감소했습니다. 외환하는 명절 특별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 년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당 창건일에는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무런 특별 공급이 없었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구구절에 이제 식량 특별 공급 주려고 하면 해외에서 쌀을 사들여야 되는데 달러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그런 쌀을 사들여기는 싫으니까 그냥 밑에 각 도시, 군, 또 그리고 공장 기업소에서 명절용 상품을 반드시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 떨구는 것으로서 다 이제 군땜을 했죠. 이번에는 정말 손가락을 쫄쫄 빨았다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중국에서 물자 수입이 안 되면서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시 김은광 대표입니다.
식량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입품인 밀가루, 설탕 그리고 그 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육류도 돼지고기, 소고기도 전월 대비 한 6% 정도 올랐고요. 수산물 가격은 거의 7%에서 8% 사이 올랐고요.
이 밖에도 한국중앙일보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3원에서 30원으로 10배나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크고 작은 공장과 기업소도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책 제철소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중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로 인해 코크스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공장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떼기 식으로 하고 있으며
흥미로운 것은 석유와 석탄 수출 같은 북한의 대외경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9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TV에는 평양의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비춰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찾았을 때는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온 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제재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게다가 평양의 상점에 가보면 라면을 비롯한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여러 신제품을 볼 수 있다고 일본의 후쿠다 게이스케 씨는 말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식품, 일용품, 소비품, 그쪽에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원자재가 역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뭐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잡아서 만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 제재로 인한 영향이 별로 없고 몇몇 분야에서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 것 같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집권한 이래 장마당을 양성화하는 등 시장 경제 요소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정은희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 이후로 시장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내에서 시장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사회주의 책임 기업 관리제라든지 뭐 농촌에서도 보면은 포장 책임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현재 제재는 북한 핵 문제와 미북 관계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해 주로 종전 선언을 요구해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요즘 들어서는 종전 선언보다는 제재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9월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신뢰 조성의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통해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정을 늘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한 정치 유세장에서 대북 제재가 풀리려면 먼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haven't taken off the sanctions. We have massive sanctions. I want to take them off quickly, but they've got to get rid of the nukes.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신고와 검증을 통해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